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Everyone,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세계 뉴스입니다. 한국 대통령실은 6일 올해 첫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정부는 북한의 동향을 예의주시하며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대응할 수 있도록 만반의 태세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날 북한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국가안보실은 인성환 제2차장 주재로 합참 등 관계기관과 안보상황점검회의를 갖고 북한 미사일 상황 공유 및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명백한 도발 행위라며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이어 우리 군은 현 안보 상황에서 북한이 오판하지 않도록 굳건한 한미 연합 방위 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 동향을 사전에 포착해 감시해왔으며 발사 시 즉각 탐지해 추적했다며 미일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고 세부 재원은 종합적으로 분석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한국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후 12시경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중거리급 탄도미사일 추정 비행체 한 발을 포착했다며 북한의 미사일은 1,100여 킬로미터 비행 후 동해상에 탄착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지난해 11월 5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이후 60여일 만이며 올해 들어선 처음입니다. 한국을 방문한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6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나 미한 동맹의 굳건함을 재확인하고 최대행체제 리더십에 대한 신뢰를 표했습니다. 한국 기획재정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최권한대행과 블링컨 장관이 미한 동맹과 미한일 협력, 북한 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특히 한국의 친구로서 미국은 한국 민주주의의 저력은 물론 최권한대행 체제의 리더십에 대해 완전히 신뢰한다며 한국에 대한 미국의 방위 공약은 흔들림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 지난 2023년 캠프 데이비드 미한일 정상회의 성과 등 3국 협력을 높이 평가하며 이런 성과가 계속 유지, 확대되길 기대한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최권한대행은 미국이 한미동맹과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꾸준한 지지와 신뢰를 보여준 데 대해 사의를 표했습니다.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 대한 이스라엘군의 공습으로 주말 사이 100여 명이 숨졌다고 로이터통신이 5일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현지 의료진을 인용해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이뤄진 공습으로 팔레스타인인 105명이 숨졌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스라엘군은 공습으로 하마스 테러 분자 수십 명을 사망케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가자지구에 대한 이스라엘군의 공습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 휴전협상이 재개된 가운데 격화됐습니다. 양측은 지난 3일 카타르 도하에서 재개된 협상에서 뚜렷한 접점 없이 세부사항을 놓고 논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5일 러시아 서부 쿠르스크 지역에 대한 새로운 공격을 시작했다고 러시아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우크라이나가 쿠르스크시로 이어지는 중심지인 베르딘 마을 근처에서 탱크 2대와 지뢰 제거 차량, 장갑차 12대로 공격을 가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군을 물리쳤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안드리 예르막 우크라이나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텔레그램을 통해 쿠르스크에서 좋은 소식이 있다면서 러시아는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시리아 반군이 이끄는 과거 정부가 과거 바샤르 알라사드 독재 정권 당시 미국이 가한 제재를 해제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AFP 통신에 따르면 카타르 외무부는 5일자 성명에서 아사드 하산 알시바니 시리아 과도정부 외무장관이 이날 카타르를 방문해 모하메드 빈 압둘 아지즈 알쿨라이피 카타르 국무장관과 면담한 뒤 시리아에 대한 미국의 제재 해제를 거듭 촉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알시바니 장관은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제재는 시리아의 빠른 회복을 가로막는 장벽이자 장애물이라면서 미국의 이런 제재를 해제할 것을 다시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모건 오테이거스 전 국무부 대변인을 중동 평화 담당 부특사로 임명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4일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오테이거스를 중동 평화 담당 부특사로 임명하게 돼 기쁘다며 스티브 위트코프 중동 평화 특사와 함께 일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VOA 세계 뉴스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전 세계에서 20만여 명이 동참하고 있는 1월 한 달간 술 마시지 않는 금주하는 드라이 제뉴얼리 캠페인 소식으로 새해를 맞아서 세운 금주 각오 다시 한번 다져보면 어떨까 해서 오늘의 소식 전해드립니다. 드라이 제뉴얼리 캠페인은요, 2013년에 금주를 돕는 영국의 한 자선단체가 시작한 운동인데요. 새로운 계획과 각오 세우기 좋은 1월을 술 끊을 각오를 실천할 좋은 기회를 잡고 금주를 원하는 여러 사람들이 동참해서 성공률을 높이자는 취지로 시작됐는데 유명 인사들의 참여 또 언론 등을 통한 입소문으로 그 효과가 널리 알려지면서 이제는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이 함께하는 건강 금주 캠페인이 됐습니다. 휴대전화로 참여하고 또 전문가들의 관리도 받을 수 있는 전용 애플리케이션도 있습니다. 영국 보건사회국도 인증한 사회적 캠페인이고요. 미국 시카고, 필라델피아, 내슈빌 등에서는 이 금주운동을 응원하는 기업이 건물에 노란 조명 밝히고 또 술 없이 사람들이 모일 수 있고 건강을 도모할 수 있는 행사를 열어서 1월 금주운동 드라이 제뉴얼리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한 달간의 금주, 수면 개선, 운동량 증가, 에너지 증가, 건강한 식단 형성과 체중 감량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물론 한 달 금주 성공은 또 완전 금주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이는데요. 술 있는 자리를 피할 수 없다면 나의 금주 사실을 먼저 알리고 술잔에 물을 채우거나 다른 음료를 마시고 또 집에는 절대 술을 두지 말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권고입니다. 그리고 혹시 실수하더라도 자책하지 말고 다음날 또 시작하면 되니까 포기하지 않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미국 의무총감은 며칠 전 술은 담배와 비만에 이어서 미국인들의 암 발병률을 높이지만 다시 말해서 또 세 번째로 예방 가능한 요인이라고 강조하면서 각종 술병에 관련 경고 문구 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새 권고를 내놨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저는 도성민이고요. 이곳 워싱턴 DC는 오늘이 1월 6일 월요일입니다. 눈이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자, 북한의 날씨 어떤지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날씨 정보 살펴보겠습니다. 네, 1월 7일 화요일의 북한 날씨입니다. 대체로 맑겠지만 평안북도, 함경도, 자강도, 양강도 구름 많겠고요. 함경도 지역은 새벽부터 밤 사이에 눈 오는 곳이 있습니다. 1에서 5cm 정도 쌓이겠고요. 황해도는 낮부터 구름 많아집니다. 평안북도, 자강도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으로 바람 불겠습니다. 화요일의 최저기온은 영하 24도에서 영하 5도, 낮 최고는 영하 13도에서 영하 3도 사이입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 영하 10도고요. 신의주도 영하 10도, 함흥, 청진, 개성의 아침 최저 영하 8도입니다. 원산 영하 6도, 중강의 아침 최저 영하 20도, 해산은 영하 21도입니다. 낮에는 평양이 영하 1도에 머물겠습니다. 신의주 영하 2도, 개성 1도, 원산 2도, 함흥 3도로 예보돼 있고요. 중강의 낮 최고 영하 7도, 해산은 영하 8도입니다. 동해상 구름 많고 한때 비나 눈 내리겠습니다. 앞바다 물결은 1.5에서 3.5m, 먼바다 4m까지 일겠고요. 차이는 구름 많습니다. 앞바다 물결 1에서 2.5m, 먼바다 3m로 오후에 물결 높아지겠습니다. 1월 7일 화요일에 북한 날씨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먼저 지구촌 오늘 순서에서 미국을 포함한 세계의 모든 지역의 소식 전해드립니다. 미국 정치의 어제와 오늘 살펴보는 미국 정치 ABC, 그리고 주간 프로그램은 미국의 역사인물 소개하는 인물 아메리카. 오늘의 주인공은 미국의 여성 참정권 또 노예제 폐지 운동에 앞장섰던 수잔 B. 앤슨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레이 찰스의 Unchain My Heart 들으시는 동안 지구촌 오늘 준비하겠습니다.
정확한 뉴스, 균형 잡힌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순서입니다. 지금 이 시각 세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박영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어떤 소식입니까?
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이스라엘에 대한 80억 달러 무기 판매를 의회에 비공식 통보했습니다.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가 미국을 방문해서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과 깜짝 회동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일본 제철에 미국 철강 기업 US 스틸 인수를 불허했는데요. 이에 두 회사가 미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베네수엘라 정부가 야권 지도자 에드문도 곤살레스 씨 공개 수배에 10만 달러 현상금을 걸었다는 소식 마지막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 판매 계획 승인했다는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네, 국무부가 3일 의회에 이스라엘에 대한 미국산 무기 80억 달러 판매 계획을 비공식 통보했다고 뉴욕타임스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AP, 로이터 등 주요 매체들도 익명의 미국 관리들을 인용해서 같은 소식을 전했습니다.
네, 지금 바이든 대통령의 퇴임이 2주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이 상황에서 이런 결정이 나왔네요.
네, 따라서 이번 무기 거래는 바이든 대통령 임기 마지막 무기 판매 승인이 될 걸로 보이는데요.
네.
예, 이번 조처는 민주당 안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 판매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오랜 동맹인 이스라엘에 대한 바이든 정부의 지속적 지원을 보여주는 거라고 뉴욕타임스 신문은 풀이했습니다.
네, 자 바이든 대통령 소속 정당인 민주당, 왜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 판매를 반대하는 겁니까?
네, 2023년 10월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기습 전쟁으로 시작된 이 가자 전쟁에 엄청난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예, 가자 보건당국에 따르면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으로 4만 5천 명 이상 팔레스타인들이 목숨을 잃었는데요. 이는 민간인 하마스 조직원을 구분하지 않은 숫자입니다. 미국 안에서는 이스라엘이 미국산 무기로 가자 지구 민간인을 대량 살상하고 있다면서 무기 판매를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도 이 이스라엘의 무차별적인 공격은 비판하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바이든 정부는 이스라엘의 전쟁 수행 방식과 인도적 지원 차질 등을 비판해 왔는데요. 하지만 심각하게 대립하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네.
아울러 이스라엘은 스스로 방어할 권리가 있다면서 오랜 동맹을 옹호하는 입장을 견지했습니다.
네. 그리고 바이든 정부가 전에는 이스라엘 정부의 무기 판매에 승인하지 않겠다고 경고한 적도 있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지난해 이스라엘군이 피난민들에게는 최후의 보루로 여겨지던 이 가자지구 최남단 라파를 공격하자 이 바이든 대통령은 전면전을 감행하면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 공급을 잠정적으로 중단하겠다고 경고했는데요. 하지만 이스라엘군은 라파에 지상군을 투입해서 전면전을 벌였습니다.
네. 당시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 판매는 보류됐었습니까?
아닙니다. 일시 중단됐던 무기 선적은 재개됐습니다. 바이든 정부는 지난해 8월에도 200억 달러 규모 무기 거래를 승인하는 등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 공급이 이어졌는데요. 이런 바이든 정부의 태도를 이유로 지난 대선 때 일부 진보 유권자들 또 무슬림 유권자들은 바이든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겠다면서 반발했습니다.
자, 이번 무기 거래 승인과 관련해서 미국 정부 입장은 어떤 겁니까?
네, 무기 이전을 감독하는 국무부 정치군사국은 4일 발표한 성명에서 대통령은 이스라엘이 국제법과 국제인도주의법에 따라서 시민을 방어하고 이란과 그 대리조직의 공격을 억제할 권리가 있음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우리는 이스라엘 방어에 필요한 역량을 계속 제공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스라엘에 미국이 어떤 무기를 판매할지는 알려졌습니까?
네, 의회 상원 외교위원회 그리고 하원 외교위원회에 제공된 비공식 통지에 따르면 AGM 114 헬파이퍼 공대지 미사일, 155mm 포탄, 소구경탄, 통합 정밀 직격탄 등이 포함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 자, 대통령이 의회에 통보했다고 해서 바로 이스라엘로 무기 판매가 승인되는 건 아니죠.
네, 이번 통지는 비공식 통보입니다. 두 위원회가 이 제안된 매각 내용을 검토하고요.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이전을 보류할 수도 있습니다.
네.
예, 두 위원회가 국무부에 승인을 내리면 국무부는 의회에 공식으로 통지하게 되는데요. 의회가 매각을 차단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상원과 하원 각각 3분의 2 찬성이 필요합니다.
네. 자, 미국은 이제 20일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식을 앞두고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스라엘에 대한 강력한 지지자로 널리 알려져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집권 1기 때 이스라엘의 대규모 무기 운송을 지원한 전력이 있고요. 또 국제 분쟁지로서 어느 나라에도 속하지 않은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하는가 하면 주 이스라엘 대사관을 테라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전하는 등 미국의 오랜 대중동 정책에서 벗어나는 행보를 보였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이번에는 이탈리아 총리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만난 소식 보겠습니다.
네,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가 4일 미국 플로리다주 팜비치 마로라고 클럽을 방문해서 트럼프 당선인과 회동했습니다. 멜로니 총리의 이번 방문은 사전에 언론에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네,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식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건 이례적인 행보죠.
네, 그렇습니다. 미국 CNN은 이번 회동을 놓고 유럽의 강대국인 프랑스와 독일이 정치적으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동안에 이탈리아 내 연립정부의 안전성과 보수적인 성향 때문에 그가 차기 미국 대통령 동맹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네, 자, 이탈리아의 멜로니 총리 하면은 정치 성향 우파 정치인으로 널리 알려져 있죠?
네, 극우 성향인 이탈리아 형제당 소속으로 2022년 10월에 총리로 취임했습니다. 멜로니 총리는 특히 차기 정부의 정부 효율부 공동수장에 내정된 일론 머스크 씨와 돈독한 관계로 알려졌는데요. 멜로니 총리의 이번 플로리다 방문은 지난달 프랑스 파리 노틀담 대성당 개관식 때 트럼프 당선인 머스크 씨 등과 저녁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이뤄졌다고 CNN은 전했습니다.
네, 자, 두 지도자가 이번 회동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궁금합니다.
네, 두 사람이 구체적으로 무슨 얘기를 했는지 자세한 회담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당선인도 오늘 밤 우리는 저녁을 먹었을 뿐이라고 했는데요. 트럼프 당선인은 멜로니 총리를 환영하는 자리에서 환상적인 여성이라고 극찬했습니다.
네. 자, 멜로니 총리, 이탈리아 사상 첫 여성 총리이기도 합니다.
네, 맞습니다. 또 반동성애, 반이민, 반유럽연합을 주창하는 선명한 보수 우파 정치인으로 일각에서는 친러시아 성향 극우 정치인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CNN은 트럼프 당선인과 멜로니 총리가 정치적으로 비슷하지만 세계 주요 현안에서 의견이 다 일치하지는 않는다고 평가했는데요. 대표적으로 멜로니 총리는 우크라이나의 강력한 지지자로 러시아 침공 이후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12번이나 만났습니다.
네. 자, 멜로니 총리 쪽에서 이번 트럼프 당선인 방문과 관련해서 나온 이야기가 있습니까?
네, 멜로니 총리는 4일 소셜미디어에 트럼프 당선인과 찍은 사진을 게재하면서 환영해줘서 감사하다며 트럼프 당선인과 즐거운 저녁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네.
아울러서 함께 일할 준비가 됐다고 적었습니다. 이 멜로니 총리를 환영하는 자리에는 마르코 루비오 차기 정부 국무부 장관 지명자 또 마이클 왈츠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 내정자가 동석했습니다.
네, 자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도 하기 전에 벌써 여러 국가 정상들과의 회동이 이어졌습니다.
네, 지난해 11월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후에 여러 지도자들이 트럼프 당선인을 만나려 하는 모양새입니다.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 쥐스탱 트리도 캐나다 총리, 또 마르크 리터 북대서양조약기구 사무총장 등이 트럼프 당선인을 찾았습니다.
네, 자 퇴임하는 바이든 대통령과 멜로니 총리 간의 회동 소식은 일찌감치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는 9일부터 12일까지 이탈리아 로마를 방문합니다. 백악관은 지난달 성명을 내고 바이든 대통령이 이 기간에 프란치스코 로마 가톨릭 교황, 세르지오 마타렐라 이탈리아 대통령,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를 각각 만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예, 자 바이든 대통령이 이탈리아를 방문하는 목적은 어떤 겁니까?
네, 백악관 성명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10일에 프란치스코 교황을 접견하고 세계 평화 증진 노력에 관해서 논의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바이든 대통령은 가톨릭 신자입니다. 백악관은 또 바이든 대통령이 이탈리아 지도자들을 만나서 미국과 이탈리아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요. 멜로니 총리에게 지난 1년 동안 주 7개국 G7을 강력하게 이끌어준 데 감사를 표하고 이 세계가 직면한 중요한 과제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가 일본 제철에 미국 기업 인수 불허했죠?
네, 조 바이든 대통령이 3일 일본 제철에 USST를 매각하지 않겠다는 공약을 이행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날 성명을 통해서 USST는 미국인이 소유하고 미국 노조 소속 철강 노동자가 운영하는 세계 최고의 자랑스러운 기업으로 남을 거라면서 매각 불허를 공식 확인했습니다.
네, 자 하나씩 자세히 보겠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왜 US스틸 매각을 허가하지 않은 겁니까?
네, 국가 안보를 약화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에서 행정부 전반에 국가 안보 무역 전문가들로 이뤄진 위원회가 결정한 바와 같이 이 인수는 미국의 최대 철강 생산업체 중 한 곳을 외국의 통제에 두고 우리 국가의 안보와 매우 중요한 공급망에 위험을 초래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그 바이든 대통령이 그 언급한 위원회가 어떤 조직입니까?
네, 재무부 산하 외국인 투자심의위원회 CFIUS입니다. CFIUS는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심사해서 이 외국인의 대미 투자를 검토하고요. 해당 거래를 승인, 연장 또는 차단하도록 대통령에게 권고할 수 있는데요. CFIUS는 그동안 바이든 대통령에게 일본 제철과 US 스틸 거래에 대해서 권고를 내놓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네, 위원들끼리 이견이 조율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워싱턴포스트, 로이터 등에 따르면 일본 제철 측은 미국 시민을 US 스틸의 최고 경영진과 이사 등으로 임명해서 이른바 이 국가 안보 위험을 없앨 수 있다는 방안을 내놨는데요. 하지만 위원들 간에는 이 구제책이 과연 충분한지를 놓고 의견이 갈렸다고 합니다.
네, 자, 이 사안에 대해서는 처음에 일본 제철이 US 스틸 인수할 것이라는 소식이 나왔을 때부터 논란이었다고 하죠.
네, 맞습니다. 두 기업 간의 149억 달러 규모의 거래 소식이 1년 전에 발표된 건데요. 이후 미국 안에서는 반대 목소리가 컸습니다. 이 바이든 대통령은 물론이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도 이 US 스틸 매각에 반대했는데요. 특히 대선 기간에 US 스틸 본사가 있는 펜실베니아주 철강 노조 유권자를 겨냥한 거라는 해석이 있었습니다.
자, 이 두 기업 간의 합의가 무산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일본 제철은 US 스틸에 5억 6,500만 달러 벌금을 내야 하고요. 일본 제철의 해외 확장에 큰 타격이 될 전망입니다.
네.
앞서 일본 제철과 US 스틸은 만약에 거래가 무산되면 미국 정부를 상대로 법적인 조처를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6일 실제로 워싱턴 DC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일본 총리도 바이든 대통령에게 관련 요청을 했었다면서요.
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지난해 11월 바이든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서 일본 제철이 US 스틸을 인수하도록 승인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시바 총리는 이 서한에서 일본은 미국에 가장 많이 투자하는 나라로 이런 투자 흐름을 유지하는 게 두 나라의 이익이라는 걸 강조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자, 일본 제철이 US 스틸을 인수하려는 이유는 어떤 겁니까?
네, 일본 제철은 US 스틸을 인수해서 글로벌 철강 생산 능력을 향상시키겠다는 구상이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현재는 연간 6,500만 톤인 생산량을 8,500만 톤으로 끌어올리는 걸 목표로 삼았고요. 장기적으로는 1억 톤 생산을 목표로 했었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 결정에 일본 제철의 US 스틸 인수는 물거품이 됐습니다.
지구촌 오늘 끝으로 베네수엘라로 가겠습니다. 베네수엘라 정부가 야권 지도자를 현상 수배했다는 소식이죠.
네, 베네수엘라 정부가 해외에 망명 중인 에드문도 곤살레스 씨에 대한 거액의 현상금을 걸고 공개 수배했습니다. 베네수엘라 수사당국은 2일 곤살레스 씨 사진이 담긴 수배 전단을 공개하고 그의 소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에게 미화로 10만 달러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 곤살레스 씨라면 지난해 베네수엘라 대선에서 출마했던 야당 후보 아니었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난해 7월에 치른 베네수엘라 대선은 니콜라스 마두로 현직 대통령 그리고 이 곤살레스 후보 2파전으로 전개됐었는데요.
네.
예, 베네수엘라 선관위는 마두로 대통령이 승리했다고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이전의 대선들과는 달리 정확한 투표수를 공개하지 않았는데요. 야권은 전국 전자투표기계의 80%를 자체 집계한 결과 곤살레스 후보가 마두로 대통령보다 두 배나 더 많은 표를 얻어서 승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선관위의 발표를 인정하지 않은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이에 베네수엘라 경찰은 곤살레스 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는데요. 그러자 곤살레스 씨는 지난해 9월에 스페인으로 피신했고요. 지난해 12월에 스페인 정부는 공식적으로 그의 망명을 허용했습니다. 곤살레스 씨는 스페인에 도착한 지 며칠 후에 이 마두로 측근들이 대선에서 패배를 사실상 인정하는 사안에 서명하라고 강요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마두로 대통령 취임식이 곧 열린다고요?
네, 1월 10일에 취임식이 있을 예정입니다. 현재 미국 등 주요 7개국 G7과 유럽연합은 곤살레스 씨 승리를 인정하고 있는데요. 곤살레스 씨는 이 취임식 10일까지 귀국하겠다고 밝혔지만 어떻게 귀국할 것인지 또 도착 후에 무슨 계획이 있는지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네. 자, 곤살레스 측은 베네수엘라 정부가 이렇게 현상금 걸고 수배하는 데 대한 반응 어떻습니까?
네, 곤살레스 선거본부 측은 정부 발표 몇 시간 후에 성명을 내고 곤살레스 씨가 아르헨티나를 방문할 것이고 이 4일 하비에르 밀레이 대통령을 만날 거라고 밝혔습니다. 밀레이 정부는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에 있는 대사관에서 베네수엘라 야당 의원들 5명을 보호하는 등 이 베네수엘라의 야권 연합을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박영서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순서는 미국 정치 ABC고요. 인물 아메리카에서는 미국의 여성 참정권과 노예제 폐지 운동에 앞장섰던 수잔 B. 앤서니 소개합니다. 그리고 Everyday English 미국 정부 견해 반영하는 논평 순서까지입니다. 로이 오브리슨의 Dream Baby로 잠시 쉬어가겠습니다.
미국 정치 제도의 내력과 현재를 소개해드리는 미국 정치 ABC입니다. 1948년 당시 해리 트루먼 대통령이 발동한 행정명령 9981호에 따라서 군대 내 인종분리가 금지됐습니다. 하지만 공립학교에서는 여전히 인종분리가 존재했고 드와이트 D. 아이젠하워 대통령 명령으로 공립학교 내 인종통합이 시작됐습니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공립학교에서 인종통합을 지시한 아이젠하워 대통령 행정명령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1954년 미국 내 민권운동의 초석이 되는 연방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당시 대법원은 브라운 대 교육위원회 소송에서 공립학교 안의 인종분리가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이 나오고 3년 뒤인 1957년 9월 아칸소주 리틀록에서 흑인 학생 9명이 센트럴 고등학교에 등록했습니다. 이 학교 학생은 모두 백인이었습니다. 센트럴 고등학교에 등록한 흑인 학생들은 리틀록 나인으로 불렸습니다. 9월 2일 오벌 포버스 아칸소 주지사가 질서를 유지한다는 명분으로 주 방위군을 학교에 보냈습니다. 9월 4일 흑인 학생들이 학교에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인종분리주의자들이 야유하고 침을 뱉었습니다. 주방위군은 흑인 학생들이 학교 건물에 들어가는 것을 막았습니다.
Little Rock, Arkansas, and the first phase of the trouble. The white population are determined to prevent colored students from going to the school their own children attend. Picketing the school, they clash.
이런 대치와 충돌이 몇 주 동안 계속됐고 폭력 사태가 나는 등 상황이 통제 불능 상태가 됐습니다. 이렇게 리틀록에서 벌어지는 일은 전국적인 뉴스가 됐습니다. 드와이트 D.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행정명령 10730호를 발동했습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이 명령에서 아칸소주 방위군을 연방 관할 아래 두도록 했습니다. 또 육군의 101 공수사단 소속 병력 1000명을 리틀록에 보내 센트럴 고등학교에서 인종통합이 진행되는 동안 질서를 유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무장한 군인들이 흑인 학생들이 교실에 들어가는 것을 호위했습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행정명령 10730호를 발령하고 다음날 TV 연설에서 우리 적들은 이번 사태를 비웃고 모든 곳에서 이를 이용해 나라를 왜곡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군중의 지배가 법원 결정을 무시하는 것을 허용할 수 없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돌로레이 바클레이 미국 컬럼비아 대학 교수는 미국 히스토리 TV 채널에 그의 결정은 연방정부 힘을 유지하고 대법원의 브라운 대 교육위원회 판결이 집행되도록 하려는 정치적인 결정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미국 민권운동의 초석이 된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행정명령 10730호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더 생생하게, 더 정확하게 믿을 수 있는 세계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의 미국이 있기까지 중요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물 아메리카 시간입니다. 노시창입니다.
이은경입니다. 이 시간에는 일생을 바쳐 미국 여성의 참정권을 위해 투쟁했고 결국 여성도 남성과 똑같이 투표를 할 수 있는 제19차 수정헌법의 발판을 마련한 수전 B. 앤서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776년 신생국 아메리카 합중국은 독립선언서를 발표했습니다. 독립선언서에는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창조되었다. 모든 인간은 생명과 자유, 그리고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시민이 그런 권리를 가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성들에게는 투표권이 없었습니다. 건국 초기 투표권은 토지를 갖고 있으며 글을 읽을 줄 아는 백인 남성들에게만 주어졌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차츰 투표권 허용 범위는 넓어졌습니다.
1860년에는 토지 소유와 관계없이 21살 이상 백인 남성이면 대부분 투표권을 갖게 됐습니다. 14차, 15차 수정 헌법으로 흑인 남성들에게도 투표권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여성은 여전히 빠져 있었습니다.
미국 여성들은 투표권을 얻기 위한 힘든 투쟁을 벌여야 했습니다. 그 운동을 주도한 여성 중 한 명이 마사추세츠주 출신 수전 B. 앤슨이었습니다. 수전은 여성도 경제적 독립과 각자의 자주성이 있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또 여성이 남성과 똑같은 권리를 갖지 않는 한 여성뿐 아니라 미국 사회의 개선도 없다고 믿었습니다. 그 권리 중에는 당연히 투표를 할 수 있는 권리도 포함되어야 했습니다.
수전 앤서니는 1820년 미국 동부 매사추세츠주에서 태어났습니다. 앤서니 집안은 퀘이커 교도였습니다. 퀘이커 교도들은 여성의 권리를 중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앤서니 가족은 수전이 태어난 지 얼마 안 돼 뉴욕주 로체스터로 옮겨 살았습니다. 수전 앤서니는 아버지가 설립한 학교에서 초등교육을 받았습니다. 그 후 필라델피아 근교에 있는 기숙학교에서 공부를 계속했습니다. 학교를 마친 다음에는 17세부터 32세 때까지 퀘이커 신학교, 뉴욕주 여학교 등에서 교사로 일했습니다.
수전은 젊었을 때부터 여성과 흑인들에게도 정당한 권리와 평등이 주어져야 한다고 믿었고 정당하지 못한 일을 보면 그것을 비판하는 데 서슴지 않았습니다. 수전은 언변이 뛰어났습니다. 글솜씨도 좋았습니다. 남성들에게 인기가 있어 결혼 요청도 많았습니다.
수전은 여자들은 왜 그저 결혼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남자와 합치는지 알 수가 없다. 나는 그런 결혼은 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수전 앤서니는 뉴욕주 여러 곳을 돌아다니며 여성의 투표권 운동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나 정작 여성들이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수전은 그 이유가 여성들이 오랫동안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조건에서 살아왔기 때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여성들은 자기 이름으로 된 돈이나 재산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여성의 권리를 확보한다는 것은 요원하고 어려운 일처럼 보였습니다. 수전 앤서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이 번 돈을 자신이 갖고 자신의 재산을 소유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갖지 않는 한 여성들은 자유로울 수 없다.
수전 앤서니는 뉴욕주의 큰 도시는 물론 작은 마을까지 일일이 돌아다니며 학교, 교회, 그 외 공공장소에서 회합을 갖고 여성들을 일깨웠습니다. 모임에 참석할 때마다 수전은 여성의 권리를 촉구하는 팜플렛을 돌렸습니다. 뉴욕 주 의원들에게는 여성의 재산 소유권을 인정하도록 주 법을 개정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뉴욕 주의 운동은 당시로서는 실패했습니다.
1851년 수전 앤서니는 여성의 평등권을 위해 싸우는 엘리자벳 캐디 스탠튼을 비롯해 노예 해방 운동가 등 여러 지도자들을 만나 공동 노력을 펼쳤습니다. 수전 앤서니는 스탠튼 여사와 함께 워싱턴 DC에서 전국 여성 대회를 열고 전국 여성 참정권 협회도 결성했습니다.
최초의 중요한 진전은 1860년에 이루어졌습니다. 뉴욕 주가 기혼 여성법이라는 것을 드디어 통과시킨 것입니다. 이로써 뉴욕주에서는 처음으로 여성도 재산을 소유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여성은 자기가 번 돈에 대해 자신이 권리를 갖게 됐습니다. 이후부터 수전 앤서니의 운동은 다른 곳으로도 확산되고 결실을 맺기 시작했습니다.
1865년 미국의 남북전쟁이 끝나고 흑인 노예가 해방됐습니다. 수전 앤서니는 이제 흑인과 여성의 투표권을 위한 운동을 벌였습니다. 수전은 1866년 미국 동등권협회를 조직하고 그 운동을 펼쳐갔습니다. 1868년 수전 앤서니는 주간지 더 레볼루션, 즉 혁명을 발간해 여성의 권리를 주장했습니다.
수전 앤서니는 1868년 흑인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미국 수정헌법 14조가 승인되자 그 조항에 여성 투표권을 포함하도록 하는 운동을 벌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운동은 결실을 맺지 못했습니다. 수전 앤서니는 14 수정 조항의 불합리성을 따지기 위한 행동을 단행하기로 작정했습니다.
1872년 대통령 선거가 실시됐습니다. 율리시스 그랜트 현임 대통령과 호레이스 그릴리 민주당 후보의 대결이었습니다. 투표날 수전 앤서니는 한 무리의 여성들과 함께 뉴욕주 로체스터에 있는 기표소로 가서 투표를 했습니다. 그로부터 2주 후 수전 앤서니는 불법 투표 혐의로 체포됩니다.
재판이 열리기 전 수전 앤서니는 뉴욕주 여러 곳을 돌며 각종 집회에서 여성에 대한 투표권 거부의 부당함을 규탄했습니다.
우리의 민주공화제 정부는 법을 만들고 그것을 운용하는데 모든 사람이 목소리를 낼 수 있고 투표를 할 수 있다는 이상의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이 나라를 건설한 사람은 남성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입니다. 우리는 국민의 절반이 아니라 우리 후손의 절반만이 아니라 남자나 여자 모두가 누리는 자유를 위해 나라를 건설했습니다. 여성의 투표권이 없다면 다른 모든 권리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앤서니는 법을 위반했다며 결국 유죄 판결을 받고 100달러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잔 앤서니는 그 법이 잘못된 것이라며 벌금 납부를 거부했습니다.
이 사건이 있고 나서 수잔 앤서니는 영웅이 됐습니다. 수잔 앤서니는 계속 수정 헌법을 통한 여성 투표권 운동을 벌였습니다. 수잔 앤서니는 75세가 될 때까지 전국을 돌며 이 운동을 추진했습니다. 1892년에는 전국 아메리칸 여성 참정권협회 회장을 맡으며 이 운동을 계속했습니다.
1899년과 1904년에는 영국 런던과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세계 여성회의에 미국 수석 대표로 참석해 열렬한 환영을 받았습니다.
1904년 수전 앤서니는 84세의 고령에도 연방 상원 관련 위원회에 나가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여성의 투표권을 주장했습니다. 수전 앤서니는 승리를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살아있을 때 이루어지지 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예상대로 수전 앤서니는 생전에 여성 참정권이 전국적인 차원에서 달성되는 걸 보지 못했으나 그동안 이루어진 성과에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그동안의 노력으로 결혼 여성의 재산에 대한 법적 권리는 대부분 지역에서 인정됐습니다.
남성의 전유물로 여겨지던 대부분의 전문 분야에도 최소한 몇 사람씩의 여성들이 진출했습니다.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전무했던 여자 대학생은 3만 6천 명이나 됐습니다. 사망하기 2년 전 수전 앤서니는 지난 50년 동안 세계는 여성의 영역에서 이보다 더 큰 혁명을 목격한 적이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전 앤서니는 86세 때인 1906년 3월 13일 로체스터에서 타계했습니다. 그로부터 14년 후인 1920년 8월 26일 남녀에 따라 투표권이 거부돼서는 안 된다는 제19 수정 헌법이 통과됐습니다. 그 수정 조항은 앤서니 수정법이라 불리웠습니다.
미 우정국은 1936년 위대한 지도자 시리즈 우표에 수전 앤서니 우표를 발행했습니다. 1979년에는 1달러짜리 수전 앤서니 은화가 발행됐습니다. 미국 화폐에 여성의 얼굴이 등장한 건 수전 앤서니가 처음이었습니다. 인물 아메리카. 오늘은 미국 여성의 참정권을 위해 투쟁한 수전 B. 앤서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열등감, 상대적 박탈감, 이런 표현 영어로는 어떻게 표현하는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화 들어보시죠. Hi, John. Something's bothering you?
No, I've been feeling kind of down. I think it's because of everything happening around me.
I know why. It's because David became your boss, right?
No, I feel like everyone's doing so well, and then there's me, still trying to make ends meet. I think I have an inferiority complex.
좌니 열등감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I have an inferiority complex. Sense of inferiority.
열등감.
I have an inferiority complex.
나는 열등감을 갖고 있어요.
I have a sense of inferiority. I feel inferior.
어떤 것에 열등감을 갖고 있는지 뒤에 붙이시면 됩니다.
I have an inferiority complex about that.
나는 그것에 대해 열등감이 있어요.
I have an inferiority complex about my appearance.
나는 외모에 열등감이 있어요. 자, 이번에는 상대적 박탈감, 이런 표현도 영어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I feel a sense of relative deprivation.
상대적 박탈감, 타인과 비교해 자신의 상황이 상대방보다 열등하다고 느끼는 감정.
Relative deprivation. I feel a sense of relative deprivation.
상대적 박탈감을 느낍니다. 대화 느린 속도로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Hi, John. Something's bothering you?
Well, I've been feeling kind of down. I think it's because of everything happening around me.
I know why. It's because David became your boss, right?
No, I feel like everyone's doing so well. And then there's me, still trying to make ends meet. I feel inferior.
대화 해석해 보겠습니다.
Something's bothering you?
뭐가 당신을 괴롭히고 있나요? 그러니까 뭐가 속상한지 묻는 겁니다.
I've been feeling kind of down. Feeling?
기분이?
Down.
처졌다. 그러니까 우울하다. 기분이나 감정이 바닥으로 가라앉았다.
I'm just feeling down.
그냥 우울해요.
It's because of everything happening around me.
제 생각에 내 주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I know why.
그 이유를 알아요.
It's because David became your boss, right?
데이빗이 당신의 상사가 됐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맞죠?
I feel like everyone's doing so well.
다들 너무 잘 지내는 것 같아요.
And then there's me, still trying to make ends meet.
그리고 나는 여전히 생계를 유지하려 애쓰고 있습니다.
I feel inferior.
열등감을 느껴요.
I think I have an inferiority complex.
제 생각에 나는 열등감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I feel a sense of relative deprivation.
상대적 박탈감을 느낍니다. 오늘의 대화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Something's bothering you?
Well, I've been feeling kind of down. I think it's because of everything happening around me.
I know why. It's because David became your boss, right?
No, I feel like everyone's doing so well, and then there's me, still trying to make ends meet. I think I have an inferiority complex.
비오의 매일 영어는 비오의 매일 영어 플러스로 비오의 코리아 유튜브 채널에서 영상으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원고를 보기 원하시면 www.voakorea.com을 방문하시면 됩니다. Everyday English, 비오의 매일 영어, 오늘은
I have an inferiority complex.
나는 열등감을 갖고 있어요.
Have an inferiority complex. I feel a sense of inferiority.
상대적 박탈감
Relative deprivation. I feel a sense of relative deprivation.
상대적 박탈감을 느낍니다. 나 빼고 다 행복한 것 같은 느낌. 영어로 표현해 봤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미국의 39대 대통령이었던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2024년 12월 29일 조지아주 플레인스에 있는 자택에서 100세의 나이로 별세했습니다. 그의 사망에 앞서 부인 로잘린 여사는 2023년 77세의 나이로 세상을 떴습니다. 카터 대통령의 공직 생활은 1943년 미 해군사관학교 생도 시절부터 시작됐습니다. 이어 그는 미 해군 대서양 함대와 태평양 함대에서 근무한 이후 엘리트 핵 잠수함 프로그램에 선발됐습니다. 조지아 출신이자 민주당 소속인 카터는 1970년에 조지아 주지사로 선출됐습니다. 그는 1976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해 공화당 출신인 현직 제럴드 포드 대통령을 꺾고 승리했습니다. 카터 대통령은 1980년 대통령 선거에서 로널드 레이건에게 패배했습니다. 그 원인은 당시 그가 이란 이슬람주의자들에게 억류된 52명의 미국인 인질들을 귀환시킬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카터 대통령의 최대 업적은 1978년 캠프 데이비드 협정입니다. 이때 카터 대통령은 이스라엘과 이집트 간의 평화협정을 중재했습니다. 이 협정은 1978년 이집트 안와르 사다트 대통령과 이스라엘 메나헴 베긴 총리의 노벨 평화상 수상으로 이어졌습니다. 56세의 나이에 대통령 집무실을 떠난 카터는 그 이후 40년 동안 인도주의 활동을 펼치며 큰 존경을 받았습니다. 카터 전 대통령과 부인 로잘린 여사는 비영리단체인 헤비타트 포 휴미니티와 함께 불우이웃을 위한 집을 짓는 자원봉사를 했습니다. 또 헌신적이고 기독교인이었던 카터 전 대통령은 플레인스에 있는 교회에서 수십 년 동안 주일학교 선생님을 지냈습니다. 카터는 또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이후 전 세계 분쟁 해결과 민주주의와 인권 개선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카터는 1982년 부인과 함께 애틀랜타 에모리 대학교에 설립한 카터 센터를 통해 민주주의와 인권을 증진시키기 위해 애썼습니다. 카터는 에티오피아와 에리트레아, 보스니아와 아이티 등에서 인권과 평화를 증진하기 위한 노력으로 2002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카터 전 대통령을 고결한 인격과 용기, 그리고 희망과 낙관을 지닌 인물이라고 칭찬했습니다. 그러면서 카터는 연민과 도덕적인 명확성을 바탕으로 질병을 퇴치하고 평화를 만들며 시민권과 인권을 증진하고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촉진하며 집이 없는 사람들에게 집을 지어주고 우리 가운데 가장 불우한 사람들을 돌보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카터는 전 세계 사람들의 삶을 구하고 돌보고 변화시켰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 논평에 관해 의견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이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그리고 USA를 쓰시면 됩니다.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시카고의 If You Leave Me Now 전하면서 인사드리죠. 세계뉴스 워싱턴 뉴스광장 이어집니다.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매일 새벽과 아침에 청취 가능한 VOA 방송 주파수 안내입니다. V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7465, 9575, 9800kHz로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듣기와 방송 원고 보기, 실시간 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언제든 방송 듣기가 가능한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 www.voakorea.com입니다.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을 더욱 빠르고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VOA 방송에 많은 애청 바랍니다.